탄도 미사일이죠.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에 63일 만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진행되어 온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해서 이뤄진 그런 성격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에 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은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전력과 또 육해공 합동 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적의 도발 시에 응징과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화력 시범인데요. 이 한국의 전방 훈련장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5차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한 두 나라의 연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고요.
예.
또 북한 역시 자신들의 무력이 어떤 행태의 시위성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양측의 강대강 대결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780km를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미사일인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북한은 15일 오후 7시 25분부터 7시 33분까지 평양 인근 수란에서 이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고도 50km, 그리고 비행거리는 약 780km를 비행해서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아직 미사일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많이 갖고 있는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북한은 아시겠지만 중거리 미사일도 많고 장거리 미사일도 많은데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한국의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일종의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띈다면은 이번에 이제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를 냈는데요. 담화는 이제 괴뢰 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또 외무성 또 리병철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냈는데 이번 것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입니다. 그리고 과거 냈던 북한의 담화는 한국 정부나 한국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신랄한 인신공격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경고 이런 것을 했지만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는데요. 동북아 정세나 남북 관계와 이런 거 관계없이 북한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는 미사일을 쏠때 쏘더라도 명분을 찾고 또 고강도보다는 저강도 도발을 해서 아마 뭔가 북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63일 만에 쏜 거라고 하고요. 또그 강도도 조금 저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미사일은 계속 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경고 입장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연합군이 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화력과시 이런 것들에 맞대응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은 8월이면은 이제 연례적인 을지 프리덤 쉴드 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9월 말에는 한국의 국군의 날 75주년을 앞두고 첨단 무기들을 대거 동원하는 기념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런 것들을 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아울러서 다음 달 27일이면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그 평화협정, 남북 간의 휴전협정 체결일 아닙니까?
네.
여기 때도 이 대규모 열병식 등을 통해서 무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 상태가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쏜 15일, 마침 도쿄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국가안보실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경고 성명이 바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일에는 그 미국, 한국, 일본의 그 고위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하는 도중에 저녁 7시 25분께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세 나라 안보실장이 당시 그 회의를 정리한 그 발표문 성명 외에 이 문제에 대해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을 보면 크게 그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첫째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미사일 또 대량 살상 무기가 동북아와 국제 평화, 안보 또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도 이미 이번 그 회동에서는 북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세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해서 이 3자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고, 아울러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보다는 외교의 길을 택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조태용 실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세 나라 국가안보실장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역시 큰그 논의의 초점이 됐더니 중국 문제, 여기에 대한 그 대응 방안 같은 것은 뭘 논의했는지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한미일 그세 나라 그 안보실장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역 정세, 그러니까 동북아의 정세를 논의를 했고 자유의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두리뭉술하게 원칙만 밝힌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중국과 관련해서 나왔는지는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1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는 15일 날 열렸으니까 아마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사실을 아마 미리 설명을 하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한일이 공조해서 대처해 나가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마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나는 북한 문제를 풀려면은 어쨌거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만은 되도록이면 갈등 사항으로 몰고 가지 말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3천억 달러가 연간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것은 한국, 미국, 한국, 일본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역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미중이 갈등을 하더라도 경제 문제만은 되도록이면은 협력하는 쪽으로 서로의 공동의 이익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났다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양국 수석 대표가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12일에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독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잠깐 여기서 성김 대북특별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성김 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김 대표가 이날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시에 조율된 독자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성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율된 제재라고 하는 것은 독자 제재. 이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제 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공조를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독자 제재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사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게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세 나라가 각각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 외에는 상당 기간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국가 차원의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사실 이번 주에 미국이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김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이제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경우에도 이런 제재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 같은 독자적인 제재 또는 제재 경고에도 이 북한의 행동에 이렇다 할 제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추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분명치 않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사실 현재 가능하지 않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성김 대표는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한편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한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건 본부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총체적인 접근이 바로 억지와 그다음에 단념시킨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 외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끔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는지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비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 핵보유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사실은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중국, 러시아의 그 안보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금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의 그 국경 봉쇄로 인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 하고 이런 상황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회의 문제입니다. 그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 방안은 제 발로 걸어나오려는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거 외에도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처럼 비핵화를 한숨에 단숨에 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해도 어쨌거나 비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 한국은 그 담대한 계획 이거를 발표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 보상 전력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이런 걸 하겠다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성 그러니까 비핵화에 스스로 나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가 풀리려면 미중 관계가 풀려야 합니다. 아무리 남북 또는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가 됐다가 4개월 만에 성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양측에 정말 그 쌓이고 쌓인 문제는 참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한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할지 이 굵직굵직한 것만 좀 짚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양측의 논의는 상호 핵심 관심사에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임박한 현안이고요. 또 타이완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무역 문제 이렇게 상호간에 굉장히 그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측의 논의가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물론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연 바가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무려 3시간을 넘게 계속됐지만 사실 북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요. 짤막한 네. 언급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압도적인 양자 간의 견한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와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부터는 사실 선언적인 그런 발언 외에는 대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그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없었던 상황이고요. 아예 북한은 국제 문제 현안과 관련해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무부의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도 14일 많은 결과물을 기대할 방문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만났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 재개하는 것, 소통을 다시 시작했다. 여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뭐 그런 방증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과 중국은 원래 그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인권, 경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예. 지난 몇 달간은 그 미중 간에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 물론이고 미중 간에 이제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습니다. 외교, 국방, 경제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나마 이번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는 좀 그 재개되는 소통은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소통이 재개되더라도 분야별로 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 분야는 좀 소통이 이미 좀 뭐 한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이미 시작이 됐거나 뭐 이런 예. 분야가 있는데 국방이나 안보 분야의 소통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최근 그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라고 각국의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이런 죄에 거부해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소통도 그러니까 외교나 경제는 좀 되지만 국방 안보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 언론을 보면 미중 갈등을 막을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의미인데요. 이 가드레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지 좀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미국의 당국자들이 대중국 관계에서 가드레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양측 사이에 그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러한 그 개방되고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바로 안정장치, 가드레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의 말하자면 강대국이고요. 이 두 나라의 말하자면 우발적이든 어떻든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타이완 해협이라든지 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충돌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바로 예. 이런 점 때문에 국방당국 차원에서라도 이런 안정적인 대화 채널 바로 가드레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은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싱가포르 그 샹그리라 대화를 계기로 중국 측에 제안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사실 이해가 일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예.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이 의사 말하자면 소통을 하자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자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말하자면 입장들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중국과는 협력해야 될 분야, 또 경쟁하는 분야, 또 적대적인 분야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 중국 측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드레일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이번 그 만남에서 뭔가 조금 좋은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이것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이제 당장 북한 문제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와 그 요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 그 한반도 문제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국제 문제에서 그 갈등, 국제적 갈등을 그 중지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VOA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중동의 이제 커다란 그 앙숙이 그 사우디하고 이란인데 최근 그 중국이 중재됐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 중재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섣부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만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중재를 한다면은 아마 그 북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고 미국, 한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 너무 이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서울 법원에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북한이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천문전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서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그 북한이 그 한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 강하게 이 비난 성명을 통해서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네. 이제 실제로 이 폭발을 실행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한국통일부는 이번 소 제기에 대해서 그 목적이 당장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때든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해배상액이 44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송이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의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또 북한이 여기에 그 응하지 않을 것이 이제 뭐 100% 그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은 어쨌든 계속 그 북한이 응하든 안 응하든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이번 사태가 북한의 그 불법 그적인 행동이죠. 그 파괴 폭력으로 이것을 한국 정부의 그 재산을 그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마 100% 이기지 않을까 그런 그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돈을 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 대로 한국 정부가 소송을 낸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 3년 전에 그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이 그 손해배상 청구 그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이것을 그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마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거고요. 그래서 계속 한국 정부는 그 손해배상 청구 그 청구권은 계속 갖게 되겠지만 돈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13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자 구금 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의 그 북한 인권 단체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예.
중국 무상군의 그 북한 탈북자를 구금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대받더니 지난 몇 년간 시설물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탈북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다가 아마 중국 당국에 잡혀서 이 구금 시설에 잡힌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예. 이 같은 그 건물 구조의 그 확장을 볼 적에 아마 최소 600명 그리고 2000명 가량이 이 구금 시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의 인권 단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중 국경이 폐쇄가 됐었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개방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이 개방이 되면 그럼 거기에 갇혀있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자국 내 그 북한 탈북자들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법 입국한 주민들로 보고 있고요.
예.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즉시 그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고 또 이 난민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강제 북송을 하지 않고 처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이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말하자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는 르플루망 원칙이라는 것을 존중해서 중국 당국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협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 당국 자체가 이 탈북자들의 말하자면 반입, 말하자면 송환을 밀어주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동이 없었지만 이제 국경이 다시 개방되는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인데요.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캐나다 산불로 미 동부에 대기 오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미국 하늘을 덮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미 북동부 특히 뉴욕은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시민들은 매캐하고 뿌연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이 관계 당국은 시민들에게 호흡뿐 아니라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외출하지 말라고 권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기 오염이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4일 향년 83세로 타계한 록앤롤의 여왕 티나 터너. 음악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던 티나 터너 씨가 신장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신장병과 고혈압의 원인 예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 지난 주말에 뉴욕에 계셨었죠?
네, 지난 그 주 목요일부터 나흘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요.
네.
아, 다행히도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 또 지난 직후여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네. 뭐 눈이 따끔하다 이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산불이
네.
그 연기가 미국 북동부까지 넘어오면서 뉴욕시가 아주 매캐한 공기를 뒤덮였습니다.
네.
호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지고 있다. 괜찮아졌다.
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난
9일의 경우에는 뉴욕시의 대기질이 개선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 여전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시 보건당국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150 이상으로 나빠지면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네, 이거 워싱턴 DC도 영향권 안에 들었었잖아요.
네네.
뭐 눈도 따갑고 목은 칼칼하고 얼굴도 이 피부가 좀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기 오염 피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피부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이 줍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피부가 가렵다, 발진이 난다, 뭐 이렇게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요. 피부가 빨리 늙게 됩니다.
아,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라는 얘기인데 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많은 피부과 연구에서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기, 미세먼지 오염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네.
이 더 나쁜 것이 대부분의 오염 입자가 모공보다요. 무려 20배에서 40배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아. 모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피부 깊숙하게 정착하면은 여러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부하고 이런 대기 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피부 관련 정보 매체인 오르가닉 뷰티 러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따르면은 오염 물질이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시기가 2009년에서 한 2010년 정도 사이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의 피부를 비교 분석한 연구였는데요.
네.
연구 결과 오염이 심한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주름과 검버섯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보통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라면은 뭐 자외선 또 흡연 이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은 그 70, 80대 백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네.
특히 주름보다는요. 색소 침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교통이 복잡해서 자동차 매연이 많은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마 볼.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여성보다 20%가 더 색소 침착이 많았습니다.
네.
또 불편한 사실은요.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이라도 이게 오랜 시간,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를 당기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뭐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대기 오염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고 피부 노화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 보건원,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은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이 주름과 검버섯을 일으키는 속도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대기 오염을 말할 때요. 보통 PM이라고 합니다. 미립자의 그 축약한 단어인데요.
네.
이 말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미세 입자라는 건데
네.
이 PM 지수가 10은 입자 크기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미립자 PM 노출이요. 아토피성 피부염 아시죠?
네.
여드름 그리고 건선 등 염증성 피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 남성형 탈모증, 피부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피부 깊숙이 아주 하부층까지 이동해서 염증이나 DNA 손상, 세포 손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뭐 대기 오염이 피부 노화뿐 아니라 각종 피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도시에 사는 한 매일 피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피부가 빨리 늙는 거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관리할까요?
뭐 대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복잡한 도로보다는 좀 한가한 분주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는 습관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집안에 공기청정기 하나 들여놓는다면 더 좋겠는데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부 관리 방법 나갑니다.
네.
좀 많이 부지런해지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에 두 번, 때로는 세 번 정도 세안할 것을 권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오면 한 번, 또 자기 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세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귀찮을 때가 많은데요.
세수를 할 때 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안용 화장품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pH 지수라고 합니다. 이 4에서 5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스크럽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용해주면 모공을 또 깨끗하게 그렇죠. 청소를 해줍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필수고요.
그렇죠. 예, 멋지고 마치고 첫 번째 주제로 대기 오염, 피부 노화, 또 피부 관리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씨가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이 터너 씨가 생전에 만성 신장병 또 고혈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두 질병에 관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에 따르면은 혈압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상 혈압이 있고요. 혈압 상승,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나누는데요.
네.
혈압은 주로 그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수은으로 단위를 측정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혈압 수치가 수축기 혈압이 130 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그 동맥벽을 밀어내는 그 혈액의 움직이는 힘이 아주 계속해서 높은 상태인데요.
네.
심장은 또 혈액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펌프질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완기가 120보다 높은 혈압은 고혈압 응급 상황 또는 위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 고혈압은 뭐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 위험도 증가시키는데요. 18살부터 최소한 2년마다 혹은 뭐 더 자주 전문가의 도움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이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고혈압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에 가더라도 증상이 없어서 모릅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몇 년 동안 고혈압을 앓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갑자기 두통이 난다. 심해진다. 호흡이 어렵다. 코피까지 흐른다. 이건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심각한 상황이나 그 생명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방법 알아보죠.
예. 금연, 운동, 건강한 식단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고혈압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또 약이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건강한 식단이라면 어떤 음식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흰밥보다는 역시 잡곡밥이 좋습니다.
네.
식사 때마다 채소, 나물 반찬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이 육류 대신에 닭가슴살 혹은 생선 준비하시고 신선한 과일, 저지방 우유 또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할 건 견과류인데요. 단 이게 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한 줌 정도, 한 줌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자, 또 티나 터너 씨가 알았던 만성 신장병도 알아보죠.
네. 만성 신장병, 이걸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게 만성이 되는데요.
네.
혈액의 노폐물이 몸에 남아서 뭐 다른 건강 문제들 주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5%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이 신장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장병에 걸린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요. 자신이 이렇게 신장병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방치하다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더 문제인 거는 네. 중증 성인 환자의 5명 중 2명이 중증인데도 이 병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병은 미국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약간 흔하게 발견됩니다. 남성은 12%, 여성은 14%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네.
나이는 18살에서 44살 사이에서 한 6%, 45살에서 64살 사이가 12%,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38%까지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 병이 뭐 아까 혈압, 고혈압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병에 걸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년 정기검진, 정기건강검진을 할 때
네.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혈액검사는 그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서 이게 신장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변검사는 그 신장 손상을 나타내는 그 단백질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신장병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만성 신장병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뭐 선천성인 기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망가지면 일단 입맛이 없고요. 식욕 떨어집니다. 피부가 또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서 거품이 통증이 또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는 기능을 신장이 담당하는데
네.
이게 또 잘 때 자꾸 깨서 소변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의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손발이 네. 많이 부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제대로 복원이 안 된다. 이럴 때 신장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도 사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후에 나타납니다. 자, 이 병의 치료는 남아있는 신장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신장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신장이 또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정기적인 검사로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말기 신부전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몸에 카테터라는 걸 설치해서 혈액 투석이나 뭐 배에서 투석하는 복막 투석을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피를 이렇게 기기를 걸러서 혈액 노폐물을 걸러주고 다시 몸 안에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요, 이 투석 치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만성 신장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병 역시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고칠 수가 없는 만큼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건강한 생활습관이 예방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음식 싱겁게 드시고요. 조리할 때 소금량 조금 줄이거나 아예 국이나 찌개를 좀 덜 먹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연 필수입니다. 술도 드신다면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습관 외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적절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정기검진 하실 수 있다면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피부노화 알아봤고요. 고혈압, 만성 신장병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념일, 생일이나 어머니날, 집들이 등 기념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의 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It'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No, it's not really my birthday. In Korea, on someone's birthday, we say congratulations.
That's interesting. We don't congratulate someone on their birthday. We say happy birthday. We might say congratulations at age 60 or 70, definitely 100. But I don't hear congratulations on regular birthdays. We do say congratulations on their graduation or a new job, like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So at work or accomplishments, you say congratulations. But birthdays, Mother's Day, Father's Day, you say happy birthday,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
Yes, if I say happy birthday to you, it means I hope you have a happy, wonderful birthday. Like when we say happy new year, this means I really want you to have a great new year.
What do you say when you wish someone happy birthday late?
If you missed someone's birthday and want to say happy birthday after their birthday, you can say happy belated birthday.
Happy belated birthday.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지난 사람에게 할 수 있겠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여기서 belated, B-E-L-A-T-E-D, belated, 뒤늦은이란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들이 초대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So John, we say happy birthday, happy Father's Day, happy Mother's Day. What do I say to the host who's inviting me for a housewarming party? I know I can say thanks for inviting me, but can I say happy housewarming?
Yes, you can say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ouse or happy housewarming.
집들이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축하말은 congratulations와 happy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ppy는 I wish you, 나는 당신이 뭐뭐하기를 빈다, 뭐뭐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이니까 생일이나 명절에 기원을 하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happy birth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는 어떤 일을 노력으로 이뤄냈을 때 그러니까 승진이나 졸업, 출산 이런 때 성공을 축하하는 뜻으로 congratulation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전치사 on, 그리고 이벤트 이 순서로 나오는 거죠.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newbor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And if I want to add more feeling, I can say, wow, I'm happy for you. I'm happy for your accomplishment. Good for you.
Good for you. 잘 됐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 주는 표현으로 I'm happy for you. Good for you. 잘했네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정말 축하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게 되면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John, what do you say when you want to congratulate someone more sincerely?
Well, you make up a sentence and maybe use a dramatic sound or a word like wow or man.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good for you and it's good for you.
Good for you. We use the expression good for you when somebody did a good job or just got lucky. But it's somewhat informal and usually for someone younger or for children. If we say it's good for you, that's different. It's really like saying that's good for you. That's good for your health.
Right. I say that to my son when he doesn't want to eat vegetables. I say it's good for you. Eat your vegetables.
Good for you.
존이 제가 아들에게 채소가 몸에 좋다. It's good for you. Eat your vegetables. 아들에게 야채 먹으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더니 good for you. 잘했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축하 표현으로 happy birthday 그리고 congratulations 전치사 on 그리고 이벤트 congratulations on 뒤에 졸업식이나 승진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Happy와 Congratulations로 상대방에게 축하의 말 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